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의 예언대로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과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라도 헛된 세상의 탐욕에 향치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밝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신이 선택하신 이 세상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의 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구약 1018페이지 구약 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까지 10절로 12절까지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속에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어떻게 살아계신가, 물론 어제 저녁에는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록된 말씀대로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잠깐 엿보았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지금 이 강당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이런 2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장 전체를 읽거나 이해가 안 되면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정확히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사야서 43장은 1절만 읽으면 너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너희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중동지방에 약 600만이 넘게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종종 아파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띵동땡동 벨을 누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아, 여호와의 증인이시군요. 전에는 자기들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싹 빼고 우리 증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점잖게 나오지요. 예.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큰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서로 다른 두 번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 야곱과 이스라엘은 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지금 중동지방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역사는 조금 이따 또 살펴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역사를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 8월 달에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진 증거가 무엇이냐 저에게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과거에도 10여 년 동안 이 교회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고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보다 먼저 교회 다니신 저를 인도했던 집사님, 또 저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분들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읽어본 성경 안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대답하는 거죠. 그러던 제가 1980년 8월 달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확실한 지금 중동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중동지방에 600만 명 조금 넘게 전 세계 최대로 추정해서 약 1800만 정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끝까지를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 시작하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정말 여기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전에 또 어제 그제 이틀 저녁 못 오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수요일부터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배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2일 동안 배운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하면 성경에 나타난 창조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주로 창조의 사실을 살펴보았고 둘째 날 끝부분에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사실인가? 창조하지 않은 분은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2700여 년 전에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게 지으신 자라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확인된 하늘이 흑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한 이런 표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죠. 또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우리 인간의 먹이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확인하고 65억이 넘는 인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을까? 어떤 분이 보시고 아주 친절하게 제자가 틀렸다고 저한테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 제자를 실제적이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을 제자의 의미로 사용했으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동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사람 아담이 사람이라면 아담은 어디서 살았어야 돼요? 지구밖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5천여 년 전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가? 신화나 전설인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홍수물이 점점 감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배가 머문 장소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지금 터키 와 소련 국경에 가면 5,156m나 되는 아라랏산이 우뚝 솟아있고 그 4,200m 높이의 방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틀 동안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오늘 셋째 날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 방법까지 어제 살펴보았죠. 에덴 동산 노아 홍수까지.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저주가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저녁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셋째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점. 우리가 매일매일 세 가지 알아볼 관점을 확인해 놓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나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환난과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환난 당하기 3,500년 전, 2,700년 전 이미 이렇게 이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환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예언도 3500년 전에 해놓았는데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20세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해놓으신 하나님의 예언이 과연 환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저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어제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실 때도 그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을 불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상이 되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 집합, 그러면 1800만이 일시에 집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지만 왜 첫 사람을 말씀으로 불러내는 방법으로 택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3절은 이제 네 번째 약속이 들어있는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축복이 마지막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 필요성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더욱 좋죠. 아, 이건 하나님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녁 성경 강연에 참석하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무슨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뭐 내가 몰라도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겠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 말고, 아주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이 주기로 약속한 경품도 그 경품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듣지 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광고 지라시를 보지 못했다면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늘 제가 우스꽝스러운 예로 들지만 이런 예를 잘 들었지요. 참 광주 같은 대도시에는 대형마트, 중형마트, 소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마트가 많아지면 고객들을 서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글쎄 마트 이름을 직접 얘기하면 또 어떤 마트 선전한다고 할 테니까 그냥 이 마트도 있고 저 마트도 있다고 합시다. 제가 저 마트 주인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선전하겠어요. 내일 오전 9시 30분 정각까지 우리 마트 정문에 오시는 선착순 30명에게 신라면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광고를 듣지 못했거나 그 광고 지라시를 보지도 못한 분이 신라면 한 상자 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사람이 약속한 경품도 그 경품을 어떻게 주기로 약속했는지 모르면 받을 수 없어요. 또 광고를 들었고 광고 지라시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봤습니까? 듣긴 들었고 보긴 보았는데 늦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는데 31번째 섰어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기분 나쁘게 딱 자기 앞에까지 주고 안 주네. 들어가서 주인한테 따졌어요. 세상에 한 사람 늦었다고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 왈, 저는 선착순 30명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댁은 몇 번째지요? 그러면 그냥 나와야 합니까? 31번째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이 주기로 약속한 경품도 그 조건 안에 들어가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인 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 했는가? 그 복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복을 꼭 30번째까지 주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또 비아냥거린 분이 계실 테니까 예 그렇게 뭐 몇 번째라고 정해놓진 않았지만 천국 가는 복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말씀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 역사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와 같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뭐 제가 신라면 광고하듯이 몇백만 명, 몇십만 명 딱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만 되어 있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이미 전도서 3장에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숫자는 감추어 놓아서. 그러나 분명히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주간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언제 그 숫자가 차버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썼습니다. 혹시 또 미스프린트 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실은 처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신약성경 끝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꾼 이름으로 썼어요.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열국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 우리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약속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천국 갈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랫동안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고 살고 있었냐?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의뢰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 바로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자리 잡고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을 만나게 돼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식량이 없어. 그래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애굽에 가서 흉년을 피했으면 그럼 얼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질펀하니 주저앉았다가 어떤 저주를 받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400년 종살이한다라고 하는 호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한 경험이 있죠. 400년과 36년을 한번 비교해봐요. 정말 우리는 36년 종살이했는데도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조금 남아있죠. 축구시합만 하면 기를 쓰고 이기려고 그러고 또 그냥 일본 사람 그래야 할 텐데 일본 니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 건너가서 거기 주저앉았다가 400년 종살이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400년 만에, 물론 애굽에 간 지 430년 만에, 종살이 한 지 400년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면서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초기의 역사도 자세히 배우면 재미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배울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자로는 보통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공부 조금 하실까요? 예. 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또는 유태인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많이 쓰는데 이 유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왜 중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유자는 무엇 무엇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큰 것과 같은 민족. 아니 겨우 중동지방에 남한의 3분의 1 강원도 땅만한 곳에 600만 조금 넘게 모여 사는데 그게 큰 민족입니까? 아니죠.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민족의 이름을 유대인이라고 또는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이왕 한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자를 몇 가지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된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많은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온 나무는 둘 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자 가운데 나무 목자를 둘 쓰고 그 밑에다가 보일 시자를 쓰면 무슨 자가 되지요? 금알금자가 돼요. 에덴 동산 많은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최초로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금지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한자가 성경 말씀과 맞아떨어질까?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나무 목자 두 개를 쓰고 그 밑에다가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계집 여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되죠? 타말남자. 타말남자. 여자가 먼저 욕심이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배주자예요. 배주자. 배주자 옆에다가 88자하고 입구자를 쓰면 이게 무슨 글자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배성자. 인간 최초의 배 노아의 방주에는 꼭 여덟 식구가 탔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 부부. 배선자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자 가운데 물간년자, 삼수자, 삼수변에 여덟, 팔자, 입구자를 쓰면 물간년자가 돼요. 여덟 식구가 탄 배가 물가에 머물렀죠. 그래서 거기서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퍼져서 삽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네모 안에 여덟 팔자를 쓰면 사자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이나 11장에 읽어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우리 황인종은 누구의 후손인가? 장남 셈의 후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종은 함의 후손이고 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백인종은 야벳의 후손이라고 다 인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황당한 얘기하고 있네. 노아 세 아들로 세상 온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 속에 셈족, 함족, 야벳족 속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세계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세 아들로 해서 온 세상 민족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다 일가네요. 아까 일가들끼리 인사를 잘 하시던데요. 내일 저녁에는 더 다정하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족자를 가정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에 가면 이런 글자 많이 있죠. 사해일가. 이럴 때 사해는 내 바다란 말이 아니라 온 세계란 뜻이에요. 온 세계가 몇 집이라고요? 한 집안이래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한자를 조금 살펴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한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냈는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잠시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야곱은 레아, 빌하, 실바, 라헬 네 사람의 부인을 통해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디나라는 딸도 낳았어요. 딸은 하나고 아들을 열두를 낳았는데 그 열두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아요? 그 열두 아들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전에 애굽으로 온 가족이 다 옮겨가서 주저앉게 된 이유가 이 열한째 아들. 열한째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가 고생고생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국무총리. 그래서 가족들이 그리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 초기의 역사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무슨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의 역사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신문 자료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래요. 실제 인물이래요. 이집트서 요셉의 곡창 발굴.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흉년에 대비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요셉이 지었던 곡창도 찾아냈어요.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는데 누가 틀림 있다고 할 것입니까? 고고학자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심심치 않게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대들이 요셉의 무덤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장면이 우리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 무덤이 현존하고 그 무덤 위에서 이 시대에 데모하는 관중이 보이겠습니까?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물론 이 세상에 육신적인 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복, 그것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 그리고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랬는데 그 축복과 저주는 천국 축복과 영원한 불못 지옥의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왕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택하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또 이렇게 욕심을 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 선택의 이유가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 7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선택했다고요?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수요가 적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남한만 해도 4천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500년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부터만 해도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중동지방에 600만 조금 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숫자가 1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수요가 적은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요가 많은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수요가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런 궁금증은 조금 덮어놓으시고 6절에 보면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여호와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또 성민이라고 했어요. 성스러울 성자, 백성민자. 이스라엘 민족을 성스러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민은 이스라엘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책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 성민이나 선민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본 개념으로 꼭 가지고 계실 것은 성경 속에는 두 민족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성민이라고도 부르고 선민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아까 로마서 11장 읽으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이 누굴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를 이자 나라방자 사람인자.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 오늘 중요한 공부할 점으로 나와 있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몇 가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맡아서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전부가 다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어머니라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민족이다. 성경을 맡아서 기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로마서 3장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두 번째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본보기. 누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 맞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 오늘 보시게 됩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예요. 본보기를 다 보고 나서 본보기라는 말씀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시고 다윗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이미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시계. 어제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운 나라 가운데 시작과 끝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역사는 시작되면 끝이 납니다. 인간 역사가 끝나는 시간을 밤 12시라고 합시다. 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몇 분 전에 살고 있는가?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내일 저녁 시작한 부분에 살펴보게 될 테니까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아까 신명기 7장에 나왔는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큰 목적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자그마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조건이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읽었던 모든 민족 중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에스겔 38장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세상 중앙에서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면 세상 중앙에 있는 아주 땅덩어리도 넓고 민족이 많은 수요가 많은 민족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공부해 가는데 성경 말씀이 전부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생각과 맞는 부분도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저버리면 안 되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 생각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다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딱 정해놔. 내 생각에 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해버리겠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가 있는가? 막연히 내 생각이 옳다. 그건 안 되죠.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이 세상 중앙에서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했을까? 우선 세상 중앙인가부터 좀 봅시다. 세계 지도에서.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빨간 점 찍어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가히 세상 중앙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중앙에서 왜 하필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했을까?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여러분 운동 시합할 때 운동장 한 중앙에서 하든가요? 한쪽 귀퉁이에서 하든가요? 체육관에 가봐도 체육관 한 중앙에서 운동장에 가봐도 운동장 한 중앙에서 세상 한 중앙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아주 놀라운 운동 경기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기죠. 한쪽은 체중 300kg가 넘는 세계 스모 챔피언. 상대방은 보니까 20kg가 넘을까 말까 한 국민학교 4, 5학년 정도의 학생. 자, 이런 두 사람이 체육관 한 중앙에서 씨름한다. 여러분, 구경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마 돈 내고 가셨으면 성급한 분들은 입장료 반환 내라 하고 막 일어서서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판이 시작하는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갑자기 꽈당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 꼬마는 만세를 부르고 있고 이 300kg의 거구는 체육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놀라겠지요. 전라도 사람 같으면 어따메 소리가 먼저 나왔겠죠. 예. 경상도 분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째 이런 일이 그랬겠죠? 예. 이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의 중앙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훨씬 큰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예고드린 것처럼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 뭐 5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지요. 바로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전쟁. 나이가 어리신 분은 실제로 체험 못했지만 이 전쟁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때 살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죠. 1967년 6월 5일 시작해서 6월 10일 끝납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웠지요?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스라엘, 당시 인구 225만, 지금은 600만이 넘지만 1967년 당시에는 인구 225만의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회교 14나라, 약 1억 5천만. 225만의 손바닥 많은 나라하고 14나라, 땅덩어리도 훨씬 크고 인구도 1억 5천만이나 되는 전쟁은 아까 이 씨름보다 더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땅덩어리를 크기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까만 점이 이스라엘이라면 14나라의 땅덩어리는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뭐 전쟁을 땅덩어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죠. 전쟁은 전력이 강해야 이게요. 자, 상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병력은 26만 4천 명. 에게 그러실지 모르지만 인구 225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병력이 26만 4천 명이란 말은 엄청이 많은 군대입니다. 아랍 측 총병력 54만 7천 명. 병력도 두 배가 넘어요. 탱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800대, 아랍 측은 2,504대, 3배가 넘어요. 또 현대전은 공중전이니까 비행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300대, 아랍 측은 957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주 성급하게 아랍 측 957대는 전부 프로페라 달린 비행기고 이스라엘 300대는 전부 제트기였던 모양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건너짚으셔도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최신 제트 전투기는 약 40대가 조금 넘는 45대 정도 되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미라주 K3라고 하는 전투기고 그 밖에 100대 내외 되는 미국의 구형 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아랍 측은 957대 가운데 약 700대 가까운 비행기가 소련제 미그 21, 미그 19 그런 최신의 제트 전투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결과 보기 전에 전쟁 시작한 지 3일 만에 한국신문을 보겠습니다. 67년 6월 8일자 한국신문에 이스라엘군 파죽지세, 아카바만 봉쇄를 분쇄, 스웨즈 운하까지 진출, 전략적 지점 거의 확보. 3일 만에 전략적 지점을 거의 이스라엘군이 확보해버렸으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6일 만에 끝나요. 자, 이스라엘 점령지. 6.1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덩어리를 지금 빅금으로 쳐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뉴스에서 듣는 골란고원,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전쟁 시작하기 전에 6배의 땅덩어리를 6일 만에 차지하고 끝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사의 어떤 전쟁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전쟁사를 알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아니 적은 이스라엘이 큰 아랍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 그건 20세기 후반에 1967년에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겼다고 하니까 그냥 입 벌리고 아멘 하고만 계시면 안 되죠.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언제나 뭘 생각하냐?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그러죠. 한 가지 자료 더 보여드리고요. 1983년 12월 5일자 외국신문을 한국신문이 인용했습니다. 1983년은 제5차 중동전쟁, 80년대 초에 레바논 민병대 폭격 사건을 제5차 중동전쟁으로 세계 역사가들은 셉니다. 5차 중동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교환을 하고 있는데 3명 대 1155명. 이스라엘 포로 3명 데려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게리라는 1155명을 석방해주는 이런 불평등 포로교환에 관한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것뿐이면 또 말 안 해요. 이쪽에 보세요. 이 피해로 6대 4,500 포로교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전선하고 포로를 교환하는데 6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4,500명의 포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포로교환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20세기 중반에 있는 3차 중동전쟁과 5차 중동전쟁 이후에 포로교환 신문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전쟁이 있기 3,500년 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 속에 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 전쟁이 있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절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대요.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20세기 후반에도 이 말씀이 진리란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만 5차례 중동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는데 독립한 그 다음날 5월 15일 1차 중동전쟁 그 다음 해 2월달까지 계속되지만 이스라엘 대승으로 끝납니다. 제2차 중동전쟁 50년대, 방금 살펴보았던 제3차 중동전쟁 1967년, 제4차 중동전쟁 1970년대, 제5차 중동전쟁 1980년대 초, 다섯 번 전쟁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10절은 더 놀랍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일당천이라는 뜻이죠. 꼭 한 명과 천 명의 포로 교화를 해야만이 한 사람이 천 명을 주는다는 말이 아니죠. 엄청나게 적은 수가 많은 수를 감당할 때 우리는 일당천이란 말을 씁니다. 일당천의 역사를 우리는 1973년 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83년 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하십니까?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주시고 오늘 저녁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간략한 시간에 배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선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 몇 군데 요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 겁니다.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방금 우리가 본 6.1 전쟁과 같은 놀라운 기적, 초기 역사 속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모세의 인도로 400년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기적,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역사 속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지요. 그게 구약 성경, 옛 약속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구약에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기쁜 소식을 신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는 과정에 이번 주간에는 광주교회 대강당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약속되어 있죠. 세상 끝에는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 또는 어떤 자기의 문제점과 부딪혀서 거부해버린 사람, 영원한 지옥에서 영멸의 저주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맡아서 기록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아도 보통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이 받는 저주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올리죠. 49페이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 가운데 딱 두 줄만 빼서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좋아하는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떡이 몇 광주리 남았다고요? 네,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니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따라다니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한 역사가 중요한 작용을 했죠.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땅에 오시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구약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헬라, 그리스, 로마, 여러분이 서양사에서 배웠던 4대 제국에게 6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박살 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로마를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리고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배고픈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을 만약에 임금님 세우면 흉년에 굶어 죽을 염려는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 마음을 잊고 예수님이 니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니들 육신에 배부른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임금님이 되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임금님이 되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를 박살내는 정치 지도자로, 왕으로, 흉년에 굶어 죽지 않게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정치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고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죠.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은 잡으십시오.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155페이지 6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육신은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에, 먹고 떡 먹고 배부르는 일에, 식민지 살이 면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찾아 읽을 겁니다. 왜 우리가 첫날부터 이 66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실적으로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러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요, 정말 사기당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요즘 얼마나 그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 또 돈푼이나 있는 사람 돈을 빼내기 위해서 막 다단계 여러 가지 업종을 가지고 아마 주변에 그런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수억 원 손해 난 사람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왜? 이미 욕심에 눈이 어두워버렸기 때문에. 왜 자기들 손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육신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안 되니까 저건 가짜다 고발해서 죽이려고 지금 재판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이방인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당시 가장 잔인무도한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물으면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그렇게 총독은 생각하고 지금 두 사람을 세워놓고 물어보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대. 만약에 빌라도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줬다가는 밀란, 백성들이 일으키는 폭동, 백성들이 일으키는 난리죠.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부활을 시켜서 세숫대에다 손을 씻고 가로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사람 죽이는 피값에 대해서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손 씻어버렸으니까 너희가 책임지라 라고 했을 때 문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요. 이 저주의 말,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한 그 저주의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년 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1900년간 계속됩니다. 이어서 AD 135년 악명 높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58만 명이 추가 학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전 세계에 쫓아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학살과 저주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900년 동안 그들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순환의 민족.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아마 그건 역사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셨어도. 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저주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성경은 약 40% 이상이 예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물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이 예언이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은 군대에게 한번 에워싸였다가 그 포위가 풀리고 다시 에워싸여가지고 망해야만이 이 예언은 진리가 되지. 만약에 에워싸여서 바로 망해버렸다. 그러면 언제 도망갈 틈이 있고 언제 시골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갈 틈이 있어요. 군대가 딱 포위하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루살렘 첫 번째 포위는 AD 66년 로마군에 의해서 1차 포위가 이루어집니다. 42일간의 전투를 통해서 4만 명의 유대 반란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반란군 지휘자였던 요세푸스가 생포되죠.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를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왜 1차 포위를 했으면 예루살렘이 안 망했을까? 40일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본국에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고향이 네로가 아닙니다. 외국에 출병했던 군대는 본국에서 황제가 죽으면 철수합니다. 왜? 본국이 위태로우니까. 황제의 권력 계승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암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대개 철수를 해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약 6만의 로마군은 포위를 풀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AD 70년, 4년 뒤에 이번에는 6만 명 데리고 와서 40일 전투에도 뺏어먹지 못한 경험이 있으니까 10만 명 로마군을 이끌고 2차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110만이 학살당하고 9만 7천이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로마에 압송당하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58만 명이 추가 학살당하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할 때 쓰는 이산이란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먼저 생긴 것을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더 예언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29페이지 4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AD 70년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10만 군대를 이끌고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타이터스 장군은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 장군과 4년 전에 예루살렘 침공 전쟁을 40일 동안이나 한 경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4월에 도착해서 8월달까지 약 5개월 가까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왜 토성을 쌓을까요? 보급 물자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66년 포위가 풀리지 않았으면 성에 있는 자들이 밖으로 도망할 수도 없고 시골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8월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 성안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는 사람들, 강도떼, 전염병,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비극도 일어났다고 요세푸스가 쓴 유대전쟁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8월이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로마 군대들은 5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전쟁하러 왔는데 맨 토성만 쌓고 있었으니까 승질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다 치는 대로 아주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특히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죽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차라리 자식 낳은 게 좋아요, 안 낳은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9절.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길게 읽었지만 간단히 하면 뭔 말이에요? 무자식 상팔자라 그 말 아니에요? 예.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 눈앞에서 동댕이 쳐 죽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 보충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런 개선문이 세 개 있는데 이 개선문을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해요. 이 안에 조각을 보면 이런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촛대를 비롯해서 성전 기물을 전리품으로 로마로 옮기고 있는 장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성지순례로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멀쩡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병만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AD 70년 당시의 성입니다. 이건 성벽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벽. 약 200m에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죠. 자세히 보면 돌이 아주 굵고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곰팽이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저 안쪽을 보면 돌이 훨씬 잘고 전혀 곰팽이가 없고 새로 개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로 가서 보시는 성전은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어떻게 멸망했는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0년 8월 5일 안토니아 성탑이 점령되고서부터 북쪽, 동쪽, 남쪽을 모두 허물고 서쪽 벽, 통곡의 벽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웅장한 성벽을 로마 군병이 헐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남겨놓았다고 하며 8월 28일 성이 완전히 점령되자 한 군병이 성전에 불을 질러 성전이 타버리자 미처 꺼내지 못한 성전 안의 금장식들이 바닥돌 사이로 흘러내려서 나중 로마 군들이 금을 캐기 위해 돌을 뜯어내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 19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까 40일간 전투에서 붙잡혔던 요세푸스, 반란군 지도자지만 로마 제국에 끌려가서 역사가가 되어서 유대전쟁사를 기록하죠. 그 전쟁사 속에 아주 끔찍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 가레나 나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 것이 난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둘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면 자식 낳지 않는 게 행복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예언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환난의 날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날들을 예언하셔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한 페이지도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살아생전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도 약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이란 말은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던 구약성경에 놀랍게도 AD 70년의 멸망에서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이 받을 환란이 그 역사 있기 3500년 전, 2700년 전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이 날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26장, 모세 선지가 기록한 예수님이 말씀할 당시부터서 1500년 전 그 역사가, 환란의 역사가 완성된 시기로 봐서는 3500년 전, 예수님 말씀할 당시에 비해서는 1500년 전, 실제로 환란이 이루어진 역사로 봐서는 3500년 전에 레위기 26장 먼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기 7배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성경 안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7배나 징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책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고,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고기를 먹는 비극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보다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33절이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요, 1900년의 저주의 역사를 레위기 26장 33절 단 세 줄의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았어요. 어떻게 그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이 1900년간의 이스라엘 환란을 그대로 나타내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결과로 당하는 1900년간의 환란이 레위기 26장 33절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버릴 열 나라방,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흩은다고 하는 말씀처럼 전 세계 130여 개국에 분산을 당했습니다. 1900년 동안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칼이 따라다닌다는 말은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한다는 말이죠. 1900년간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1900년간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해졌는가는 여러분 상상하고도 남지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1년만 비워놔 보세요. 그래도 분명히 안 사는 집과 같은 흔적이 나타나지요. 1900년간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얼마나 황무해지고 황폐해졌을까.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받았던 그 환란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큼직큼직한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10만이 학살당하고 9만 7천이 노예로 끌려갔다. AD 313년,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성경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밀라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밀라노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임금님의 명령을 발표하는데 유대인을 죽여도 좋대요. 유대인 살해를 공인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왜 한 나라의 황제가 어떤 특정 민족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312년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도를 탄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던 로마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원수가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313년 밀라노라고 하는 수도에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니까 길 걸어가고 있으면 돌멩이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살인을 공인하는 그런 명령을 발표합니다. 어때요? 대한민국 땅에서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살인죄 성립돼요 안 돼요? 되고 말고요. 그래도 날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임금님이 때려 죽여도 좋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아 죽었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끔찍한 환란의 역사는 1096년 11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13세기 말인 1291년에 끝난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 편성한 십자군이 중동 지방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회교도 손에서 빼앗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 빼앗았다 내줬다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1291년 끝나고 올 때는 다시 회교도에게 넘겨주고 왔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 학살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머나먼 중동 원정 길목길목에 있는 유대인 부락을 십자군들이 전부 습격합니다. 왜 습격했을까요? 악마의 새끼들의 부락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살인, 방화, 약탈, 강간. 200년 동안 유대인 부락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몇 백만이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요한 바오로 로마 교황이 사죄 성명을 발표했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하여 사죄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한 사죄 성명이었습니다. 1348년부터 1350년 단 3년 동안에 유럽의 엄청난 전염병,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또 그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어떻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저 악마의 새끼들이 샘에다가 독을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의 와중에도 유대인 부락은 유대인 부락은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 부락이 습격을 당합니다. 그중에 스트라스버그의 비극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천문의 도시죠. 당시 인구 2천명 전원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도시를 습격한 이른바 기독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히 로마 교황청의 그 황제의 명령,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심부름꾼들이 2,000명을 전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나무단을 짜놓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1648년부터 1658년까지 우리에게는 흔히 11년 전쟁,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쟁 기간 11년 동안에 4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와 그 부하 아이히만 등에 의해서 몇만 명이 학살당했다고요? 600만 명. 끔찍한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순환을 당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역사가 있기 훨씬 이전에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놀랍지요. 신명기 28장 307페이지 65절 붙어서 기록된 말씀을 먼저 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환란의 증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6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2차 세계대전 때 게토에서 게토로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끌려다니면서 언제 가스사용실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이 되면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구나 뭐 그렇게 읽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벌써 11세기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유대인은 대영 제국에 살 수 없다. 먼저 영국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지금 미국보다도 더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명령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이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나도. 그런데 유대인이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깡그리 빼앗아냅니다. 1924년에 미국의 한 목사 클레어렌스 에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세대적 진리라고. 그 책에 보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걸레에서 물을 짜내듯이 전부 뽑아내고 추방했어요. 돈 떨어지면 추방합니다. 어디로? 식민지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영국에서 임금님이 뭐라고 또 추방령을 내리냐. 유대인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에서도 살 수 없다. 그때 당시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아닌 곳이 5대양 6대주에 거의 없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 오스트라리아, 아시아에서도 인도, 아프리카. 사실상 5대양 6대주가 거의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도 살 수 없다 그 말은 지구를 떠나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왜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고 지금 미국의 거의 중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수만큼의 600만 가까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왜 스페인에서 출발할까요? 이미 이태리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스페인에 가 있다가 스페인에서도 추방령이 내리니까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한 번도 건너간 적이 없는 그 항해길을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미국을 발견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콜럼부스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항해술이 좋고 모험심이 많아서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물론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한 유대인이 구대륙에서 살 수 없는 추방 명령을 받고 그는 목숨을 걸고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그 부하들에 의해서 받았던 환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에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거기 시온의 딸들이란 것은 꼭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모든 독일군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일 군인 앞에서 빨가벗겨졌습니다. 그들의 하체가 드러났지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읽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까지 참 전부 빼앗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내신하고 노끈이 띠를 내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내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내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내신할 것이며. 왜 숱한 머리털이 대머리가 되었을까요? 수용소에 들어온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유태인 여자들 가운데 좀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죄수복을 입혀서 작업부로, 가스 사용실에서 나오는 동족의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부로 부려먹었어요. 그런 작업이 없는 날은 그 여인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카펫을 짰어요. 지금 폴란드 남쪽에 있는 아주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지금도 그때 유대인 여자들이 자기들 머리카락으로 짠 카펫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독일 잠수함 방수제로 썼어요. 세계에서 잠수함을 제일 먼저 발전시킨 나라가 독일이죠. 1945년 8월달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했을 때 쓰다 남은 머리카락이 800kg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용한 머리카락은 몇 톤이 되었을까?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거기 한글로 써있는 자자를 잘못 읽으면 자자가 됩니다. 아니, 자자 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자자라고 읽었어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찌를 자자, 글자 자자, 찔러서 글자를 새긴다. 이건 문신을 말합니다. 문신. 유대인들은, 모든 수용소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죄수 번호를 8에다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한 저주의 역사가 1900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당했던 환란을 당시 다큐멘터리 필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환란을 그대로 재현한 TV 방송 시리즈를 편집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플레블링커, 베르겐 등지에 살인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Sachsenhausen. 플라슨부르크 베르겐벨센 마우트하우센 라벤스브루크 Nordhausen.
Yeah. 이 비참하다 못해 끔찍한 역사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이방인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보고 나서 찾아보기로 했죠. 누가복음 23장 31절 아주 짤막합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고도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두 나무가 나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같이가 오늘 저녁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이방인을 나타냅니까? 유대인을 나타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성경 속에 두 민족이 나오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끔찍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는 190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했을 때 영원한 불못,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본보기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1091페이지 1091페이지 함께 읽으실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미를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AD 70년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된 이 재앙을 세상 모든 거민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25장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0년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써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900년간이나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게 저주를 내려놓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때린다고 그래요? 너 잘 때린다고 때리라고 그래요?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고 때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환란의 역사를 공부하시고 오해하시고 야 사랑의 하나님이다 가더니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1900년 동안이나 재앙을 내린 하나님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래요. 보통 우리 부모님은 하루나 이틀 벌 주거나 매 한두 번 때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시간법은 우리 인간의 시간법과 달라요. 천년이 며칠 같다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00년 저주를 받았단 말은 이틀도 벌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일주일 벌 받을 때도 있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집안 청소, 학교에서도 한 달 내내 화장실 청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바로 벌 주고 바로 때리지 않지요. 잘못하면 예고를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래 또 잘못했지만 이제 한 번 더 잘못하면 몇 때린다? 벌 준다? 그래도 또 잘못하면 그때 때리지요. 자 거기 17절부터 읽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부모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냄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구약성경을 자세히 배울 수 없어서 그러지 실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우리에게 흔히 대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네 분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의 구약성경이 있죠. 그 내용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드디어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살이를 60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때요? 1900년간의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내렸는가? 재앙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네 장래에 소망을 있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렸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1900년간의 재앙을 당하다가 환란을 당하다가 그들이 그 재앙에서부터 풀려서 돌아올 것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1900년간의 환란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 3500년 전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부터 제가 읽어 올립니다. 268페이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분명히 1900년 환난과 관계있는 말씀이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에서 돌아오는 회복은 끝날과 관계가 있어요. 역사의 끝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1900년 환난을 내놓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해가 되세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구상에서 1900년 동안이 아니라 19000년 동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난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유대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환난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0년 만에 환난이 끝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돌아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와서 청종하리니.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옵니다. 자, 그 민족이 돌아오는 것에 관한 말씀도 자세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은 그 민족이 돌아와서 국토가 회복되는 것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중요한 말씀 한 군데는 찾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978페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과 관계되는 말씀으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별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1900년의 환난 속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죠. 그 남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과 관계되는 말씀으로서 아까 신명기 4장에는 끝날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22절 23절에는 무시무시한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환난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끝까지 온 세계 중에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7년 환난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민족이 돌아오고 그 국토가 어떻게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가. 에스겔 36장 1209페이지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했던 에덴 동산이 무엇같이 회복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그리고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 36장은 36장 36절 말씀은 물론 기록은 2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이방 사람은 2600년 전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2600년 전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황무해지지 않았어요. 1900년 동안의 환난 속에서 황무해졌는데 그 황무해진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은 2600년 전에 했지만 오늘 저녁 보게 되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저녁 아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15페이지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20절에 나오는 무리도 오늘 저녁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것은 2700년 전에 돌아와서 광야에 심을 나무의 종류와 사막에 심을 나무의 종류를 하나님은 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광야와 사막에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보고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130여 개국에 흩어졌던 그들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지 지금 60년이 채 못됐습니다.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돌아오면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했었다가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려면 많은 나무와 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어야 할 나무와 꽃의 이름도 광야에 심을 나무, 사막에 심을 나무 구별해가지고 2700년 전 이사야 41장에 써놨어요. 그 심을 땅, 자산의 강을 열며 그랬는데 한자로 자산은 이렇게 씁니다. 붉을 자자, 매산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산 없어요. 어떻게 생긴 산을 자산이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산.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면 잘 자라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에는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에 관한 말씀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런 땅에 아무리 나무와 꽃을 심어도 에덴 동산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사이로 이미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한국 특파원이 가서 찍었습니다. 자, 유명한 연세대학교 한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가지고 신문에 그 국토가 회복되는 것을 르뽀 기사로 실었습니다. 황무지 일고 적과 굴의 땅으로 국토 55% 2억평, 재배된 과일 꽃 수출. 꽃 수출 세계 1위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독립하기 전에는 네덜란드가 약 100년 이상을 꽃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근데 독립한 지 60년도 안 된 이스라엘이 100년 전통의 네덜란드를 따라잡았어요. 이스라엘의 과일은 유럽 시장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피가 아주 적게 오는 마른 땅에서 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달고 인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국토를 우리가 여행해 보면 가는 곳마다 농장에서 이렇게 스프링 쿨러가 물을 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아,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나라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전쟁에서 골란고원, 웨스트뱅크 그 지역에 물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유일한 수자원이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불리하냐. 지중해 바닷물보다도 210m 아래 호수가 있어요. 그걸 펌프로 뽑아 올려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려면 250m 이상을 끌어올려야죠. 여러분, 펌프 사용해서 250m나 물을 뽑아 올려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간해가지고 밀을 수확하고 있고 목화, 포도, 많은 야자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화양목, 특히 예루살렘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최신형 아파트입니다. 계속 돌아오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정착민들을 위한 아파트. 이게 수도 테라비브. 지중해 쪽에서 보면 정말 에덴 동산 같죠. 길비한 고가도로, 고속도로. 이게 어떻게 1900년 동안 황무하고 황폐했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이 박준서 교수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신문기사에다 실었는데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되었다. 사막이 연못되리란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오늘 찾아보지 않았지만 나와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1900년 동안 그들은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고 한 약속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국토가 회복된 짤막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 예루살렘의 중앙시장. 이곳에는 1년 내내 오렌지에서 호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싱싱한 과일과 야채가 풍성하다. 전국토가 사막인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처럼 풍요로운 광경은 대체 어찌 된 일일까? 풀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유대민족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하지만 이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가혹한 자연 조건을 딛고 각종 작목들이 가득하다. 농가를 찾아보면 가는 곳마다 스프링쿨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크고 작은 수로와 파이프가 이곳 화해 재배 단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이 직접 농작물의 뿌리 부분에 흘러들어가게 해서 물 소비량을 최대한 억제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은 물 한 방울의 농업이라고 불린다. 주변 아랍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연간 강수량은 남북이 50에서 70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 쓸만한 땅은 해안 평야지대 쪽에만 일부 편중돼 있고 구름과 산림 지역인 중앙 산악지대와 그리고 남부 사막지대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스라엘이 물에 쏟아부었던 각별한 애정은 갈릴리 호수를 포함 수억 톤의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빠짐없이 갖추어진 악조건을 이겨내고 물이 풍부한 국가들 못지않게 물이 풍족해진 이스라엘. 이처럼 하수출이 된 물이라도 잘만 이용하면 훌륭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여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지대이지만 이곳에는 시원한 야자수가 탐스런 열매를 맺고 있다. 모든 경작지의 강수량과 수자원 부족으로 물을 대주어야 하는 형편인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기름지지도 않고 쓸모없는 이 땅에 농업을 심었다. 그것은 전국토를 따라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관계시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희련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그들 속담답게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개척정신은 오늘날 그들이 고작 3%인 농업인구로 90%의 자급자족을 이룬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6절 7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치 인간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1900년간의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성경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1900년 환란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는 역사까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 역사가 있기 훨씬 이전에 다 기록해 놓고 장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 아직 살지 않는 역사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고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내일 저녁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은 시간인데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신 교훈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1900년 환란을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않은 미래의 역사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징조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